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시간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일을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그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뭔가 이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정말 싫어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오셔서 그곳에서 거닐고 계시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28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2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을 할 일이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랍비들은 어떤 선생에게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신학교 출신이냐, 어떤 교수에게 배웠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디서 배웠다, 누구에게서 배웠다, 어느 단체에서 왔다 이런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여받은 권세를 말하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시죠? 나사렛의 목수 출신, 어떻게 보면 신학교도 한번 다니지 않으신 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따지고 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서 배운 적도 없다, 나는 누구 어디 출신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간사한 생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시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말 무한한 지혜가 계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29절, 30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써냐 사람에게 써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사람들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질문을 받고 얼마나 당황했던지 작전 타임 그러고 잠깐 물러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상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 나오는 내용이 31절, 3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냐 물어보시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자니 자기들이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믿지 않았냐 따지실 것 같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온 권세다라고 말하기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죽일까 해서 겁이 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창피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도 대답할 수 없으니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상황을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다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권세가 있는 것을 느꼈는데 왜 바리새인들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끝까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최고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에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죠?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지금 성전에 와 계신 겁니다. 성전 주인이 와서 계신데도 자신들이 주인인 양, 우리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의 그룹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에는 교단의 총회장, 신학교 총장, 뭐 저명한 신학자, 대형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갖춰야 할 학위와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파워 집단입니다. 지금을 따지면.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젊은 목수 하나가 자신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고개 들고 할 얘기 다 하고, 그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거기에다가 사람들까지 다 쫓아가니 화가 나고 뿔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학위도 없는 그런 권세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목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수 있냐?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들의 그런 마음이었겠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그들 앞에 지금 서 계신데, 성전에 찾아와 계신데, 성전을 심방하러 오셨는데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막상 인생의 삶에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학문과 이런 것들을 더 인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1960년대에 미국 교회에 어떤 열풍이 있었냐면 심리학에 대한 그 열풍이, 심리학 열풍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교회 안에 심리학이 유행을 했냐면 성도들이 조금만 이제 걱정을 하거나 혹은 불안을 느끼거나 우울한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 목회자들이 상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문제는 교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자, 상담가를 좀 찾아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성도들을 내보냈습니다.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목사들보다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다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교회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지 않겠죠. 그리고 교회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 진짜 문제, 삶의 진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곳이 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의 권위는 점점점 땅에 떨어지고요.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해를 제가 좀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심리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특별히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로이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프로이드가 자기가 쓴 책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심리학자들, 이 시대의 세속의 그 심리학자들은 이 시대의 세속 목회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우리 세상이 해결하겠다. 심리학자들이 이 세속 목회자들이 돼서 그들의 마음을 목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프로이드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심리학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정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이 정말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혼만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해결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60년대 당시에 신학교 교수였던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분이 모든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구주이신데 왜 목회자들은 도대체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의지하지 못하고 세속 심리학자들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학계에서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독일에 있는 그 심리학 협회라고 그러죠. 미국은 APA인데 거기도 이제 자신들의 협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기독교 대표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이 말하는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하고 있었던 일이다. 우리가 당신들이 우울증이라 조울증이라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학문 같지만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을 계속 선포를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학문을 그리스도께 데리고 오자 다시 그리스도께 다시 바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 당시부터 많은 학자들과 또 신학교들과 목회자들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사역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정말 무엇인가? 그들이 믿고 있던 권위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사람들은 학위와 혹은 자신의 출신과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인이 그들 앞에 서 있었는데요. 정말 권세자, 권위자가 그들 앞에 서 있었는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만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학문의 주인이십니다. 과학도, 의학도, 또 철학도, 신학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앞에 학문과 모든 권력과 모든 나라와 모든 정사와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찬양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면서 그분만을 붙들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입으로는 말씀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진짜 삶의 부분에,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심리학이나 세상의 다른 학문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목회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학문을 더 의지해서 경영학 책들 많이 보고 리더십 책들 많이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커진 교회가 아니고 말씀에 선 교회가 아니라 그건 비즈니스 경영학으로 교회가 큰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박사과정에 그 공부하면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게 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목회자들도 있고 목회자 아닌 분들도 계시고 의학 박사도 있고 심리학 전공자도 있고 또 수학을 가리키는 수학 전공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데 클로키움이라고 해서 그 메이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토론 주제가 뭐였냐면 디모데 전서 2장 12절을 어떻게 볼 것이냐, 디모데 전서 2장 12절을 어떻게 볼 것이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 거기에 보시면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지금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담학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어지나?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여자도 남자를 가르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지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들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인정받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마귀는 점점 그리스도의 권위를 땅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교회에 처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이런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이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 공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타는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막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한 것 같이 성령의 불타는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리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학문들의 세상의 그런 공격 앞에서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불을 받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나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처럼 또 에스라 학자 에스라처럼 또 신약에 나오는 복음을 잘 정리했던 바울처럼 또 교회사에 나타났던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요나단 에드워즈, 존 스펄전과 같은 그런 찰스 스펄전과 같은 그런 사람들 영성을 갖춘 또 지성을 갖춘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지만 교회가 점점점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더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텅텅 비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오지 않습니다.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많이 일으키시고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 그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상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겪고 있는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과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싸워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시대 때때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학자들을 세우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을 주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에서 그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지만 이런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 또 지적인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일을 기도와 그런 협력과 여러 가지 일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